오늘은 위로자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 않았던 큰 슬픔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몸에 큰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거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삭을 사랑했던 엄마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삭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0일 정도 애곡을 해요. 근데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 70일도 애곡하는 때가 있긴 해요. 너무 큰 슬픔에 빠진 이 이삭.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몸을 가진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임신하지도 못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죠. 또 나이도 90이나 되었어요. 정상적인 여성도 90이 되면 아기 낳기 어려워요.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이삭의 태어남을 믿음으로 태어난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때문에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부인 사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몸을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의 결과로 태어난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이츠하크, 웃음. 정말 이름대로 이삭은 온 집안의 웃음이었어요. 그가 걸어다니는 자체가 웃음, 기쁨을 줬어요. 사라는 이삭을 껴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이삭이 젖을 뗄 한 세 살 정도 나이에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니까 사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어요. 사라의 이삭 사랑은 남달랐어요. 사라는 이삭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 17세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었어요.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와 의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의논했으면 사라가 내놓을까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의논 안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주 순종적인 아들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이삭이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예요. 힘도 세요. 그런데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때요 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이삭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이 일은 이삭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사라에게 이 일을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로부터 아브라함과 헤어져 따로 살았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라가 굉장히 화가 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라는 37년 동안 이 이삭을 자기 품에 딱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이 이삭. 자기 엄마가 127세의 나이로 자기 나이 37세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죽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 3년이 지나도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30일 애곡했죠.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 애곡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사라가 죽자 너무 큰 슬픔 속에 계속 3년이 지나도 계속 슬픔 속에 있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신부를 찾아오라고 종에게 말하여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속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지요. 24장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혼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종과 함께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집안이 큰 부자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사는 동네 가까이 왔을 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우물 곁에서 양떼를 데리고 목축을 하다가 그가 머물던 네게브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부엘라 헤로의 우물은 과거에 하갈이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임신한 몸으로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죠.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을 물이 없다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우물이 부엘라 헤로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 곁에는 나중에 이 우물 때문에 목초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 부엘라 헤로이는 나중에 이삭이 여기 와서 살게 됩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의 우물가에 가서 양을 치다가 돌아왔어.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음이 외로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슬픔을 당했다고 신세 한탄하며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절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한다면 그리고 이삭이 저녁에 묵상하기 위하여 그 들에 나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한적한 들판에 나가 묵상했다는 것은 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종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동네 밖을 나가 안식일이 오는 것을 맞이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둘째 날이었더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저녁을 아침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침을 저녁으로 생각해요. 우리와 반대예요. 여기에 이삭이 저녁에 밖에 나가서 묵상했다는 것은 그가 습관을 쫓아 저녁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엄청 많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바쁜 분이 있을까요? 곳곳에서 예수님 우리 동네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초청장이 막 그냥 만약에 예수님의 이메일이 있었다면 이메일이 그냥 꽉 찼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도 오라고 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로부터 병든 자로부터 아픈 자로부터 인생의 위기를 앞둔 사람들 뭐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이 있지만 외로웠잖아요. 그도 예수님 만나기 원했어요. 예수님 만나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너무 바빴어 뛰어다녔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습관을 쫓아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 최고의 피아노 조율사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칠순이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종렬입니다. 그는 조율하는 순간이 마치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 조준하는 그 느낌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는 한평생 피아노 앞에서 36개의 하얀 금반과 까만 52개의 까만 금반 절대음을 찾기 위하여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깔끔하게 정장을 갖춰 입습니다. 많은 조율사들이 청각 대신 튜닝기를 사용하는데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청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조율사의 길을 걷게 된 이후 자신의 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술과 담배를 금하고 수도자처럼 엄격한 생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호암아트홀, 국내 내로라 하는 예술공연장의 전석 조율사로 스카웃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들도 그의 조율 솜씨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조율을 위해 가지고 술과 담배를 금하고 정장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이종렬 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앉아 우리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앞에 앉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조율이 됩니다. 그분 앞에 앉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우린 그분 앞에 앉아 묵상하는 시간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복잡합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까? 그분 앞에 앉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갈팡질팡합니까? 그분 앞에 앉으십시오. 그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빛이 있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멀리서 낙타를 탄 남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집 쪽으로 오면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낙타에 태우고 오고 있는데 또 리브가는 저기에 이삭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리브가가 먼저 이삭을 보고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종 엘리에셀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64절,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는 언제나 상황 파악을 일찍 하는 지혜가 있는 여성입니다. 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의 주인 이삭이라고 말하였죠. 왜냐하면 종은 이삭이 저녁마다 저렇게 묵상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얼굴, 자기의 얼굴을 너울로 가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신부가 신랑을 보기 전에 얼굴을 가리는 풍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신부가 신랑에 대한 존경과 순결을 나타냅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이삭을 만나 리브가를 만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종이 데려온 리브가를 기쁨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리지요. 여러분의 결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특별히 부부끼리 만나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새로 목사와 만나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면 갑자기 남자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막 신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결혼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절,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창세기 24장 40,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에 말이 빠진 구절이 하나 있다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3년 동안 슬픔 속에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삽입을 하면 더 좋죠.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간 것은 이제 리브가가 이 집에 새로운 여주인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 본문의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해가 지는 석양 무렵에 이삭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낙타를 탄 어떤 무리가 다가와요. 그게 리브가가 타고 오고 있어요. 서로 신랑 신부가 만나요. 탁 만나자마자 이 리브가 얼굴을 탁 가리고 얘기를 듣고 자기 부인으로 착 맞이하는, 야, 상당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저는 이 오늘 마지막 구절, 리브가가 어머니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더라. 이 구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위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화가 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화났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죠?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어요. 사람이 참 중요하죠. 사람은 화를 나기도 하고 위로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상처를 줍니다. 무엇을 해도 다 남 탓입니다. 자기가 자라는 환경 탓, 가난 탓, 건강 탓, 주변 탓, 회사 탓, 나라 탓, 다 남 때문이에요. 인생을 비판적으로 삽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증오심, 열등감, 교만, 질투, 탐심, 불평, 불만,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그렇게 화가 부풀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남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도 자기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음을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바라볼 때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영국에 사람이 죽으면 제일 가서 꼭 묻히고 싶은 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의 행위가 오르지 않으면 그 사원에 묻히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묻힌 어떤 성공의 주교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는 세상이 나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정말 묘비명에 실릴 만큼 위대한 글입니다. 여러분, 남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불평이 많습니까? 네, 나를 바꾸십시오. 남 바꾸려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따뜻해지고 온기가 생기지요. 그 사람만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뻥 뚫린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것 아니지요. 진짜 위로는 손을 잡아주고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말을 다 들어줄 때 생깁니다. 베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슬픔에 겨워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에 대해 말했다. 그는 쉬지 않고 말했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지 않았다. 단지 그가 빨리 가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마침내 그는 갔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시간이나 그 이상을 내 옆에 앉아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들어주었고 간단히 대답해 주었으며 단순히 짧게 기도했다. 그리고 떠났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준다고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다. 최고의 위로는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맞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을 끔찍히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가 사라진 후 리브가를 만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할 때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가 자기의 고향, 정동 고향, 가족, 친척을, 친구를 다 등지고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편들이여, 아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곁에 온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위로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위로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위로를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슬픔에 빠졌습니까? 위로해달라고 사랑을 구걸하지 마시고 그냥 남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위로의 역설이에요. 길가에 피는 들꽃에게 미소를 보내십시오. 들꽃이 여러분 마음에 미소가 생기게 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노래하는 새에게 내 귀를 주십시오. 내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십시오. 내가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는 청소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내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숨 짓고 있는 청년들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고지를 향해 점령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내 심장이 고동칠 것입니다. 저녁에 지는 석양에게 눈길을 주십시오. 내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한밤에 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십시오. 내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반짝이는 별들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시인이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시에 사탄이 역사하는 죄가 만연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알곡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 죽정이가 가득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밭을 잘 가꾸지 아니하면 그냥 어디 쓰인지 모르게 잡초가 날라와서 잡초가 무성한 버려진 밭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거친 잡초로 가득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옥토로 가꾸어 알곡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알곡이 되면 남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남들을 위로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온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죠. 사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에셀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뿐이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자 어머니를 잃었던 그 긴 슬픔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고 있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지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토록 이삭을 사랑하는 사라를 데려가시면 이삭을 더 이상 엄마 품에만 있는 철부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 이삭의 자리에 우뚝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이제 엄마 품이라는 작은 방에서 빠져나와 믿음의 조상 대열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까? 아마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장 적당한, 합당한, 딱 맞는 사람 리브가를 붙여주셔서 이삭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아주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아주 활기차고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상황 파악을 일찍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브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를 보면요, 남편이 활기차면 아내는 아주 조용하고 아내가 활기차면 남편은 조용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 내 남편 나와 성격이 정반대이구나. 하나님이 붙여줬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이구나. 같이 못 살겠다. 이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반대를 붙여주세요. 대부분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주도력이 강한 사람이죠. 아들도 막 데려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도 막 떠나고. 이 아브라함은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에게 아브라함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라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서는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로 모시고 살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라.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야곱에게는 라헬을, 모세에게는 요수아를, 요수아에게는 갈렙을,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마리아에게는 요셉을, 바울에게는 신라를. 여러분 외롭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가장 합당한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자시죠.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픈 일을 당해요. 그럴 때 누가 위로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아픔을 당하면 그 누구도 우리의 공허와 우울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아요. 많은 친구로 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으로 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그 공허함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상처를 다 입었어요. 인간이 받는 상처를 다 입은 가난, 모욕, 배신, 배반, 침뱉음 당함, 손에 못 자고, 발에 발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제가 어느 곳에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노총각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노총각이었어.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다 당하셨어. 그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픔 당했을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무슨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성경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너희들이 위로,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여 주어서 너희가 위로 받고 난 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큰 슬픔 중에 있습니까? 고난 당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질병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어서 다른 병든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엄마 아빠 매일 싸우고 어려움 중에 그렇게 자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사역자로 가정을 살리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 그 부목사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한 50몇 세쯤에 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아픈 속에서 설교를 꽤 오래 하셨죠. 그 교회에 김성목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 학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암에 걸렸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암? 그거 걸릴만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요, 암에 안 걸린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엄청 화가 나겠죠. 근데 본인이 암에 걸려서 그 암에 걸릴만해. 그래야 다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말을 이 김승무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같이 껴안고 기도하는데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위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비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은 딱 뒤집으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소년 시절을 너무 어둡게 억울하게 힘들게 보냈다는 분은 여러분이 그것을 위로받고 극복하여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다시 한번 그 다음절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환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 다른 사람을 찌르며 상처 주는 자로 살지 마시고 위로자로, 치유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나를 영원히 위로해 주는 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몸에 병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여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어요. 그 내용이 요즘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죠.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이 벗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